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안보리의 이번 표결은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작성해 오늘 표결에 붙일 대북 결의안은 당초 마련된 초안에서 크게 약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의 초안에 포함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조처는 삭제됐고 이번 결의안의 핵심 내용으로 주목됐던 대북 원유 공급 중단도 수정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 동결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전면 금지 조항도 완화됐습니다. 북한이 주도한 초안이 수정된 것은 북한의 동맹국이자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의 찬성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3인이사국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합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역사상 첫 테러 공격인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16주년을 맞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9.11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납치한 비행기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한 8시 40분과 9시 3분을 기해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테러 현장인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도 희생자들의 유족과 구조대원, 생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묵념 뒤 희생자들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방부 건물 펜타곤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이것도 당시 테러 분자들이 항공기를 몰고 돌진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날 워싱턴 DC의 모든 건물에는 조기가 개양됐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9.11 테러 피해를 입은 펜실베니아주 생스빌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앞서 지난 2001년 오늘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는 여객기 4대를 납치해 미국의 테러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얀마 당국의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행태는 인종 청소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의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공격은 잔인한 작전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폭력 사태를 피해 미얀마에서 이웃 방글라데시로 대피한 로힝야족 수는 31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어마가 오늘 플로리다주 북쪽, 조지아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어마는 오늘 새벽 2시쯤 최대 시속 137km의 바람을 동반한 1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기상당국은 하지만 어마로 인한 미국 남동부 해안 지역의 비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또 플로리다주 동북 지역과 조지아주 동남부 지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오늘 밤사이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로 플로리다주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정부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투스카니주를 강타한 강풍과 집중호우로 적어도 6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투스카니주 항구 도시 레그온에서는 어제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에 물이 들어차면서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이 지역을 강타한 강풍과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에 나무가 쓰러지고 자동차가 물에 잠겼으며 거리가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필리포 노가린 레그온 시장은 도시가 말 그대로 완전히 파괴됐다며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몇 시간 만에 지역을 휩쓸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아나통신은 4살짜리 남자아이와 부모, 할아버지가 침수된 다가구 지하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일가족 중 여자아이는 숨지기 전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오늘 표결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당초 마련한 초안보다 제재 수위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북한과 교역을 중단했다고 지난주 밝혔습니다. 멕시코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한국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확인했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동해 북부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서해 바다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당초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 포함됐던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산 동결 조치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안보리의 이번 표결은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과거 결의 채택에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움직임입니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대사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일찌감치 11일 대북 결의안 표결을 예고했었습니다. 미국은 이어 지난 8일 유엔 대표부 성명을 통해 추가 대북 결의안 초안 표결을 위한 회의를 오는 11일 소집할 예정이라고 유엔 안보리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작성해 11일 안보리 표결에 붙일 대북 결의안은 당초 내용에서 크게 약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마련된 초안에 포함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자산 동결과 해외 여행 금지 조처는 삭제됐고 이번 결의안의 핵심 내용으로 주목됐던 대북 원유 공급 중단도 크게 수정됐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초안이 수정된 것은 북한의 동맹국이자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의 찬성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합니다. 초안은 당초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제된 석유 제품, 액화천연가스의 수출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은 원유 수출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석유 수출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매년 각각 50만 톤과 4만 톤의 원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 동결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전면 금지 조항도 완화됐습니다. 앞서의 초안에는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 비핵화 등 안보리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수정된 초안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고용을 위해서는 안보리의 허락을 받도록 했으며 결의안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적용에서 제외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6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연간 12억에서 2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강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선박이 금지 화물을 싣고 있다는 합리적인 정보가 있을 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대로 확정됐습니다. 섬유는 석탄 등에 이어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 가운데 하나로 연간 수출액이 약 7억 5,200만 달러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11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겅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진일보한 반응과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찬성한다면서 중국은 안보리 회원국들이 충분한 협상 아래 공동인식에 도달해 대외적으로 일치 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겅상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수정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시설에서 활동이 꾸준히 감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와 중동 등 8개 나라와의 군사협력 정황도 지적됐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활동이 이뤄지는 곳으로 지목된 곳은 영변 핵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 평산 우라늄 광산 등 세 곳입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9일 공개한 2017 중간 보고서에서 이들 세 곳에서의 활동이 계속 감지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가동되고 있었고 올해 최소 한 차례 경수로와 연결된 배수구를 통해 온수가 배출돼 원자로의 냉각수 체계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또 풍계리의 경우 위성사진을 통해 지휘본부 일대에서의 건설과 유지 활동과 함께 갱도에서의 굴착과 물을 빼내는 작업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시점은 지난달 8일로 북한이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이전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영변 등 핵 관련 시설들에 대한 운영 상태를 계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1호와 2호에 고체 연료가 사용됐다며 고체 연료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공장을 찍은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극성 발사에 이용된 이동식 발사 차량과 고체 연료는 북한이 다양한 지형에서 신속하게 관련 무기체계를 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이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신경작용제인 VX를 이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를 살해한 사실도 언급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당시 사건을 소개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화학무기금지기구에 북한의 VX 사용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앙골라와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우간다, 탄자니아, 시리아 등 북한과 군사협력 정황이 포착되던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자니아의 경우 지대공 미사일인 페초라와 방어 레이더인 P-12의 수리와 개선 작업을 북한 측에 의뢰했습니다. 당시 작업은 북한 해금강 무역회사가 맡았으며 관련 비용은 1,049만 유로였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재기관인 조선광업개발회사와 관계자들이 시리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물론 불법 물품이 시리아로 운송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최근 북한을 압박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고 멕시코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전격적으로 추방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의 알란 피터 카예타노 외무장관은 필리핀이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카예타노 외무장관은 이날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것으로 필리핀은 유엔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은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 무역기구 WTO 산하 국제 무역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두 나라의 총 교역액은 약 8,600만 달러로 교역액 기준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멕시코는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전격적으로 추방했습니다. 멕시코 외무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김형길 대사를 기피 인물로 지정해 72시간 안에 멕시코를 떠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처로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북한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한반도 비핵화와 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안보리 활동을 전폭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해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한 나라는 멕시코가 처음입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정부기관이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유럽의 경제대국인 독일은 지난주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유럽연합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더 강한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북한 선박들이 EU 내 항구를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영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핵개발에 쓰일 돈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U 영내에는 북한 노동자 약 300명이 있고 이들은 대부분 폴란드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주도한 안보리 대북제재 초안에는 인도주의적 원조 또는 비핵화 등 안보리 결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각 유엔 회원국이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독일은 또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이 운영하던 임대 사업을 최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스페인 외무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수도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은 한 명에게 9월 안에 출국하도록 퇴거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외무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이 지역과 세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북한 대사를 초치해 스페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사관 공관원을 줄이라고 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래 지금까지 모두 6차례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핵실험 간격이 1년 미만으로 짧아졌고 그 위력 역시 강해졌는데요. 김정은 정권 들어 실시된 핵실험 일지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이 처음 실시한 핵실험은 2013년 2월 12일에 3차 핵실험입니다. 당시 북한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7분경에 북한의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인근에서 리히터 규모 5.0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기상청의 발표를 근거로 이 핵실험이 1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1킬로톤은 TNT 1000톤을 터뜨리는 폭발력입니다. 특히 3차 핵실험부터 북한의 핵폭탄 재료가 플루토늄에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바뀌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때까지도 핵탄두 소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는 한결 빨라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의 주장 중에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수소폭탄 실험을 주장한 대목이었습니다. 통상 수소탄은 원자폭탄보다 100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닙니다. 4차 핵실험으로 인한 진도는 4.8로 3차 때보다 0.2가량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이 폭탄의 파괴력이 6킬로톤 정도에 불과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미 백악관은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분석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The initial analysis that's been conducted of the events that were reported overnight.
4차 핵실험이 실패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정은 위원장은 그로부터 불과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9월 9일 정권 창건일을 기해 풍계리에서 또다시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핵무기 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한국 정부는 5차 핵실험으로 인한 지진 규모가 5.0이고 위력은 10킬로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폭탄을 수소폭탄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2개월 뒤인 지난 9월 3일 북한은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6차 핵실험이 수소탄 실험인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김진무 교수는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이 수소탄치고는 작다며 수소탄보다는 증폭 핵분열탄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 50킬로톤에서 한 70킬로톤 정도 되는 핵폭발 위력을 보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폭탄으로서는 조금 위력이 좀 모자라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렇다면은 증폭 핵폭탄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냐.
반면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실제로 수소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지질연구소 발표대로 6.3이라고 하면은 무려 960킬로톤, 거의 1메가톤에 육박하는 그런 위력이 되죠. 이 정도 위력을 낼 수 있는 건 수소폭탄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인균 대표는 북한이 지난해 1월 수소탄 실험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이번에 다시 수소탄을 실험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 기상청 발표로 지진파가 4.8이 감지가 됐거든요. 따라서 수소폭탄이 완전히 핵융합을 달성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수소폭탄으로 가는 어떤 그 원리를 체득하는 그런 실험이 아니었나 보고 지난 1년 동안 뭐 그것들을 보완 발전시켜서 뭐 이번 그 6차 실험 때 거의 완성한 수소폭탄을 보여주지 않았나.
미국의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실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핵융합 기술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려 했다며 폭발력이 50에서 75 킬로톤인 것을 볼 때 핵융합을 이용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수소탄 여부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는 것은 미국과 한국 기상당국이 감지한 지진 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폭발력을 가늠하는 기준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규모가 5.7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지질조사국은 6.3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 규모가 0.2 증가할 때마다 그 위력은 2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한국기상청의 발표대로 진도가 5.7이라면 핵실험의 폭발력은 100킬로톤입니다. 수소탄이 되려면 폭발력이 적어도 200킬로톤은 돼야 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수소탄을 실험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네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의 버금가는 엄청난 위력의 핵폭탄을 확보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또 핵탄두 소형화도 성공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설사 수소탄과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 해도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10여 차례 발사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유엔이 한국 정부와 북한 수산 양식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은 북한 수산 양식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마련해 한국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관계자들이 서울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대북 지원 사업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식량농업기구 수산양식부의 한 선임 수산정책관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FAO 중국 대표와 칠레 양식업 전문가 2명이 오는 13일부터 15일 한국 정부와 북한 수산양식업 등 6개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통일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산림청 등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농업과 임업, 수산업 등 분야의 6개 사업 진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북한 양식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북한 수산 양식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앞서 이 사업을 위해 $3,400만 상당의 투자 제안서를 마련해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투자 제안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5개월 동안 한국 정부와 연계해 진행한 북한 양식업 육성을 위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양식산업의 기술 역량과 기반 시설을 개선해 양적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수산물을 제공해 주민들의 영양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말콤 베버리지 수산양식부 국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9월 북한 양식업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며 북한의 양식업이 기술과 물적 자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e main findings were that aquaculture in the country was a very poor indeed.
무엇보다 양식장의 기반 시설이나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입니다. FAO 선임 수산정책관은 북한 수산양식업 육성사업은 잉어와 메기 등을 기르는 내수면 양식을 통해 주민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은 연어 수출을 위해 노르웨이 등의 선진 해면 양식 기술을 원하고 있지만 FAO는 해면 양식이 아닌 내수면 양식 기술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잉어와 메기는 사료 없이 진흙 등 유기물로만 양식이 가능해 주민들의 영양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양식업 육성 사업 외에도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북한 산림 복구 사업과 농업 개발 사업 등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한국 내 주요 현안을 정리해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은 불안정과 경제 고난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야당과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 재배치 주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영곤 기자와 함께 한국 내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김영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국 외교장관이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군요.
네네. 강경화 외교장관이 11일 북한의 핵 문제 대응과 전술핵 재배치 논란 등 여러 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뭐 장관이 왜 내신도 아니고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냐 이렇게 궁금해도 하실 텐데요.
네.
예, 물론 투명성 있게 국내 언론에도 전하지만 또 국가의 위상과 또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부의 이익 관련해서 이렇게 외신들과 정기적으로 또 이런 브리핑도 갖기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강 장관은 그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등 무모한 길을 걷고 있다면서 이를 지속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은 불안정과 경제적 고난이란 대가를 치를 것이란 겁니다.
예, 앞서 저희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네.
뭐 멕시코가 북한 대사를 추방하는 결정이라든가 필리핀이 북한과의 교역을 단절했다라고 발표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지적했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멕시코에 이어서 중동의 한 국가도 자국 주재 북한 대사에 대해 추방 수순인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어느 나라인지는 뭐 이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와 경제 관계를 축소하거나 단절하는 나라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도발을 한다면 전례 없는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일각에서는 북한을 이렇게 구속으로 몰기보다는 뭐 한국의 특사를 북한에 파견한다든가 이렇게 네. 조금 적극적으로 위기를 타개하는 그런 방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듯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대북특사를 파견할 여건과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보고 또 누구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사 파견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지만 북한 정권이 도발을 지속하는 한 현 상황에선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자, 현지 날짜로 오늘 이제 유엔 안보리가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결의안을 이제 표결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뉴스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당초 초안보다는 좀 수준이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는데
예.
한국 정부는 이번에는 대북 원유 수출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앞서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 장관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원유 제재가 반드시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been clear in close consultations with the Americans that oil has to be included as an element of sanctions.
미국과 이런 대북 원유 수출 축소안에 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의안이 채택되든 북한 정권에 상당한 경제적 압박이 될 것이란 겁니다.
예. 또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과 한국 두 정부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장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한국 여론이 전술핵 재배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를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수립 차원에서 검토한 게 없고 미국과 논의한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뭐 미국하고도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없고요.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한미 간에는 모든 문제를 긴밀히 공조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긴밀히 공조를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안보 상황,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 공조 안 하고 일방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국 내에서는 주요 언론들이 주말 특집을 통해서 이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분석을 했다고 하던데
네.
국무총리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군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식 입장이라면서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정부의 목표라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한국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비핵화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예, 아무래도 여론조사 결과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고 있고요. 뭐 이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하면서 60%가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이제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예.
게다가 제1야당인 이 자유한국당이 이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특히 이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천만 명 서명운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예.
특히 한국에 핵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많고 IT 기술도 발달해 있어서 1년 안에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미국, 중국 등을 방문해서 핵무장 외교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일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전술핵이 뭔지 이것 좀 짚어볼까요?
네. 전술핵은 말 그대로 전술적으로 운용하는 핵무기를 말하는데요. 미국은 지난 1958년부터 91년까지 소련과 중국 억제 등을 이유로 총 11개 유형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냉전이 끝난 후인 조지 H.W. 부시 행정부가 소련과 전술핵 감축에 합의하면서 1991년에 한국에서 핵무기를 모두 철수했습니다. 남북한은 이듬해인 1992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했죠.
예.
하지만 북한 정권이 이를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전술핵을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아주 강력한 확장, 억제 등 방어 공약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술핵을 굳이 재배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은 오늘 김영건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북한 외무성이 11일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에 협박을 했죠. 사상 유례 없는 곤욕을 치르게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위협을 했는데요. 한국 통일부는 이에 대해서 추가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앞두고서 이에 대한 경고성 및 추가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른바 북한의 구구절을 맞아서 북한이 다시 뭐 미사일이나 뭐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네.
통일부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백 대변인은 내부 결속에 주력하려는 의도로 우선 풀이했습니다.
그 북한이 고구절에 도발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분석해 볼 수 있으나 자축 행사를 통해서 내부 결속에 주력을 하면서 핵무력 지속 개발 의지를 피력하는 대외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번 주 17일에 평양에서 국제 태권도 연맹 주최의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네.
여기서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 WTF 시범단이 북한에 파견될지 상당히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
네.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한국 대표단의 참가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백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예.
뭐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 태권도는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 그리고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 WTF가 있는데 이 북한 ITF 측에서 공식 입장을 전해오지 않았다고 이제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예.
앞서 지난 6월에 그 한국 전라북도 무주에서 열렸던 WTF 주최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엔 한국이 이 북한 측 시범단을 초청해서 이제 무주에 왔었죠.
예.
이 때문에 한국 시범단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됐었는데 끝내 북한 측에 초청장을 보내지도 않았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네.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지금 서울을 방문 중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한국의 경제 상황이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Good and strong impression of the Korean economy. Its performance is...
크리스틴 라가르도 IMF 총재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3%, 내년에도 3%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뭐 북한의 핵실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국제사회가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일 텐데요.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까?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IMF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번 방문 기간 중에 DMZ 비무장지대도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가르도 총재는 또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인구의 감소 또 생산성 둔화를 꼽았는데요. 프랑스 재무장관 출신인 라가르도 총재는 지난 7일에서 8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의 지속성장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왔다가 오늘 그러니까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또 한국 정부 경제관리들과도 만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곤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떠난 이라크 북부 지역에 1,300여 명 정도의 외국인 가족들이 남아있는데요. 아시아 출신이 많고 중국인과 한국인도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필리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현지 언론이 반으로 갈린 사정 좀 보겠고요.
네.
또 미국 소식으로는 허리케인 어마 관련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네. ISIL 대원의 외국인 가족이 이라크에 남아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라크 북부의 옛 ISIL 거점 지역에서요. ISIL 대원들의 그 외국인 가족 1,333명을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걸로 AP통신과 외신들이 현지 당국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예.
이들은 지금 모술 남쪽 함맘 알 알릴 수용소에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이 신병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ISIL 대원 가족이지만 현지인은 아니고 외국인, 외지인들이다.
네.
그럼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요?
국적은 인근 터키를 비롯해서요. 러시아 등 유럽 출신까지 총 14개 나라로 알려졌는데요. 국가별로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지만 타지키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중앙아시아 출신들이 많고요.
예.
중국인이나 한국인도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ISIL 대원들이 퇴각하면서 가족들은 남겨두고 떠난 겁니까?
이 외국인 가족들이 남겨진 사정이 몇 가지인데요.
예.
먼저 ISIL 대원들이 이들을 두고 떠난 경우도 있고요. 또 이라크 정부군 쿠르드 민병대와 전쟁 중 사망해서 가족들을 수용소에 넘겨진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포로로 생포된 ISIL 대원들의 가족도 이번에 파악된 이 1,300여 명 중에 포함이 됩니다.
예. 이 외국인 가족 가운데 뭐 중국인이나 한국인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들이 ISIL 대원들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네, ISIL의 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의 결과라고 외신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6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신봉 세력이 시리아와 이라크 북쪽을 근거지로 삼아서 자칭 이슬람 국가를 선포했는데요.
네.
ISIL 혹은 IS, ISIS 이렇게 부르는 이들을 국제사회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테러 행위 등을 통해서 세력을 빠르게 확대했고요. 온라인을 통한 홍보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네.
이 ISIL이 세력을 한창 넓힐 때는 자동차도 주고 집도 준다면서 화려한 처우를 홍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계 각지에서 외국인 대원들이 모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여성들은 현지에 가서 대원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도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보도된 1,333명은 이 여성들과 아이들 가운데 일부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해당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관심이 높은데요.
예.
관영 신화통신이 즉각 후속 기사를 내면서 앞선 그 외신 보도를 확인했는데요. 자심 알라티아 이라크 이민부 차관을 인터뷰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이 알라티아 차관은요. 해당 가족들 가운데 중국인 수와 구체적인 신원 파악 등을 위한 요청에 국적을 확인하려 개별적으로 신문하고 있지만 서류가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여권이나 신분증조차 안 갖고 있다는 건데요. 이들은 ISIL 대원들과 결혼하면서 출신국 여권을 폐기당하고 이슬람 국가 국민으로 귀화하도록 강요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오늘 한국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언론에 밝혔습니다. 어제 해당 외신 보도를 접했고 수용 중인 ISIL 가족 가운데 한국인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라크 현지 공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예, 천막촌으로 이루어진 난민 수용소에 살면서 인도주의 구호기구들의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일대 수십만 명에 달하는 다른 이라크 난민들과 같은 처우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적으로 테러단체로 지정한 ISIL에 자발적으로 합류하긴 했지만 처벌하진 않을 것이라고 이라크 정부 관계자가 AP통신에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출신 국가가 확인되는 대로 각자 원래 살던 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오늘이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필리핀을 장기 통치했던 이 페르디난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오늘 탄생 100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989년 망명지인 미국 하와이에서 숨진 지는 28년이 되는데요.
예.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오늘 이 마르코스 고향에 특별 임시 공휴일을 선포했고요. 현지 주변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마르코스 전 대통령 일가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수도 마닐라 영웅 묘지에 모여서 고인을 기다렸는데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위대가 현장에 몰려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두테르테 대통령은 또 추모 메시지를 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마르코스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 특히 이 마르코스 고향인 일로코스 노르테 주민들에게 마르코스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자 영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어서 이 마르코스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건 아니라면서 일각의 비판을 또 일축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마르코스 비판 시위도 열렸다고 하는데 평가가 엇갈리는군요. 왜 그런가요?
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필리핀의 대표적인 독재자로 꼽히는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예.
1965년 취임한 뒤에 7년 만인 1972년에 장기 집권을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요. 이 계엄 치하에서 살해와 고문으로 수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예.
그러다가 1986년 필리핀 국민들이 벌인 이 피플 파워, 시민의 힘 민주화 운동으로 21년 통치를 끝내고 사임했는데요. 이후 미국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이 부인 이멜다 여사는 부정 축제한 돈으로 사치품을 수집하고 화려한 생활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필리핀 정부가 마르코스를 재평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에 이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독재자가 아닌 영웅으로 표현했고요. 최근 필리핀 정부 차원에서 이 마르코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운 지도자로 재평가하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필리핀 정부가 어떤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영웅 묘지 안장 사업인데요.
예.
지난해 이맘때인 2016년 9월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 마르코스 전 대통령 시신을 마닐라의 영웅 묘지에 안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이 필리핀 영웅 묘지는 각 나라마다 있는 국립 묘지와 비슷한 곳인데요. 전직 대통령이라 자격은 충분하지만 독재자였기 때문에 여기에 묻을 수 없다는 이 필리핀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성대한 행사를 거쳐서 영웅 묘지에 묻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지닌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 본토에 상륙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서양에서 발생한 어마는요, 카리브해에 있는 섬들을 거쳐서 어제 오후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예.
키웨스트는 플로리다주 최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어마가 근래에 보기 드문 강력한 위력을 지닌 허리케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허리케인의 위력을 나타낼 때요, 대개 바람의 속도를 예로 드는데요. 어마가 등급 4 허리케인으로 플로리다 키웨스트에 상륙했을 때 최대 풍속 속에 무려 215km에 달했습니다.
예, 4등급이라면 상당히 높은 등급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허리케인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누는데요. 5등급이 위력이 가장 센 겁니다. 이 어마는 플로리다 남단에 상륙한 뒤에 서부 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예.
중간에 3등급이 됐다가 지금은 열대성 폭풍으로 위력이 약해졌습니다.
예. 관계 당국에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반드시 대피하라고 권고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 밖에 있거나 아니면 집 안에 있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이번 허리케인이 무서운 위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거의 650만 명에게 대피하라는 경보가 나왔습니다. 650만 명이면은 플로리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어마로 인한 피해 상황은 뭐 나오고 있습니까?
사상자라든가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플로리다주 비상관리국 측은요, 구호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피해 상황을 집계하기가 힘들다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허리케인이 몰고 온 엄청난 폭우 탓에 곳곳이 물에 잠기고 바람에 타워 크레인 같은 시설물이 부서진 곳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로이터 통신은 플로리다에서 한 440만 가구의 전기가 끊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상자 숫자도 정확하게 지금 나오기는 어렵겠군요.
예, 사망자 수와 관련해서 현재 다른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구호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확한 피해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플로리다 주정부가 오늘부터 구호작업과 구조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마는 지금 미국의 어디쯤에 있습니까?
허리케인 중심이 플로리다 템파 북쪽으로 한 100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북쪽으로 허리케인이 옮겨간 건데요. 예. 오늘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플로리다주 북부나 플로리다와 맞붙은 이 조지아주 남부로 이동해서 뭐 거기서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지역을 주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피해가 큰 지역에서 구호작업을 시작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주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플로리다에는 연방기금이 투입되는데요. 연방기금은 이재민 구호와 가옥 보수 등 사후 수습작업에 쓰이게 됩니다.
예,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 남포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6도, 신유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8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7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7도, 용현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 26도, 개성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8도, 사리원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7도, 풍산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0도, 청진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5도고요. 웅기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6도, 삼지연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 해상에는 구름이 끼고 서해 바다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9월 1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BOA 방송 웹사이트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안보리의 이번 표결은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미국이 작성해 오늘 표결에 붙일 대북 결의안은 당초 마련된 초안에서 크게 약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의 초안에 포함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자산 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조처는 삭제됐고, 이번 결의안의 핵심 내용으로 주목됐던 대북 원유 공급 중단도 수정됐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초안이 수정된 것은 북한의 동맹국이자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 나라의 찬성이 필요하며, 특히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합니다. 한편 유럽의회도 내일 본회의에서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본토에 대한 역사상 첫 테러 공격인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16주년을 맞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9.11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납치한 비행기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를 공격한 8시 40분과 9시 3분을 기해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테러 현장인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도 희생자들의 유족과 구조대원, 생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묵념 뒤 희생자들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방부 건물 펜타곤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이날 워싱턴 DC의 모든 건물에는 조기가 개양됐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9.11 테러 피해를 입은 펜실베니아주 생스빌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미얀마 당국의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행태는 인종청소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유엔인권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얀마 라카인주에서의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공격은 잔인한 작전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폭력 사태를 피해 미얀마에서 이웃 방글라데시로 대피한 로힝야족 수는 31만 명이 넘습니다. 후세인 최고대표는 미얀마 정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잔인한 군사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로힝야족의 대피 행렬은 지난달 말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로힝야 반군이 정부군을 공격하고 정부군이 이에 토벌작전으로 대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어마가 오늘 플로리다주 북쪽, 조지아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어마는 오늘 새벽 2시쯤 최대 시속 137km의 바람을 동반한 1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기상당국은 하지만 어마로 인한 미국 남동부 해안 지역의 비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플로리다주를 중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정부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선 현재 주민 7만 5천여 명이 400여 개 긴급대피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투스카니주를 강타한 강풍과 집중호우로 적어도 6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투스카니주 항구도시 레그온에서는 어제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에 물이 들어차면서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이 지역을 강타한 강풍과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에 나무가 쓰러지고 자동차가 물에 잠겼으며 거리가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필리포 노가린 레그온 시장은 도시가 말 그대로 완전히 파괴됐다며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면서 몇 시간 만에 지역을 휩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당국이 모술 인근 수용소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의 가족 1,400여 명을 보호하고 있다고 현지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군은 최근 ISIL의 거점 가운데 하나인 모술을 탈환한 뒤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인 ISIL 세력의 가족들을 이라크 모술 남부 지역 수용소에 수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